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소개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오는 것으로 복음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어쨌든 그가 교회 밖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핵심은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꾸만 내가 보이게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전도 대상자를 볼 때 그 사람이 거울로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이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신앙이 별로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자꾸 내가 보이면 정말 중요한 누가 안 보이냐면은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노방 전도를 나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가정이에요. 실제로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갔다. 이제 전도제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전도제를 들고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할 때 그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거울처럼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자꾸 의식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전도제를 들고 있네. 전도제를 들고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네. 내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가. 내 모습 얼마나 창피한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당신을 좀 보세요. 당신을 좀 보세요. 당신 좀 보세요 하고 거울처럼 이렇게 비치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비치는 내 모습이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둘째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 사람한테 혹은 내 친구한테 우리 가족한테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거울처럼 보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에서도 졸았는데 뭐 나 오늘 성경 공부도 못했는데 나 별론데 나 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나 뭐 은밀한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안 되냐면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수도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다 수도관이 있죠. 그 수도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러워요. 우리 집에도 그 정수기에서 필터 교환하러 집에 왔는데 수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 물은 좋대요. 물은 좋은데 문제는 수도관이래. 수도관이 이게 썩는다는 거예요. 수도관이 녹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수를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관이 괜찮으면 물은 너무 좋대. 물 자체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그렇구나 얘기를 들었는데 물 자체가 괜찮다는 건 뭐냐면은 복음 자체는 괜찮습니다. 복음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수도관이 문제예요. 물을 전달하는 수도관이 아니라 수도관이 막혔어요. 물이 전달이 안 돼. 아무도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막상 이제 우리 허기성 권사님, 자 우리 새로운 사람이 전도됐는데 복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전할 수 있으시겠어요? 못 전하시겠어요? 아이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 이게 가물가물한 거예요. 김순자 권사님, 자 이제 우리 윤일영 성도님께 복음을 좀 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을 전해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전하실 수 있는지 자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신 있죠.
아 자신 있어요. 네,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신영교회 10년에. 예?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내가 이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지. 자, 예, 윤지선 집사님. 자, 여기 암흑의 새로운 성도 왔는데, 복음 좀 전해주세요. 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딱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아무 상관이 나는 그냥 수도관일 뿐이에요. 수도관은 물만 전하면 돼요. 수도관이 막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수도관이 자기 거울 보면서 자기를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수도관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허름할까? 물을 전한다니까요. 아무리 녹슨 수도관이라도 물을 전해요. 알아서 필터링하면 되는 거고. 근데 물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게 수도관이 막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필터링은 그 다음이에요. 다 알아서 들어요. 네.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네. 근데 문제는 전하지 않는 게 문제니까. 이제 전하려고 할 때 네 가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개념을 잘 설명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따라해 봅시다.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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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
타락.
세 번째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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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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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이거 이제 외워볼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아주 복음의 핵심이니까 이 복음을 요 순서대로 이렇게 전하면 그럼 이제 목사님 저리 가세요. 제가 할게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복음을 정리하는데도 이 네 가지로 다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창조,
창조.
타락,
타락.
구속,
구속.
영생.
영생.
자, 한 번 더 외워볼게요. 이제 시켜볼 겁니다. 창조,
창조.
타락,
타락.
구속,
구속.
영생.
영생.
이게 복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김예림 집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뭐를 전해줘야 될까요? 가리고 해야 되겠다. 자, 방금 한 거.
창조.
타 뭐지? 타 뭐지? 타요? 타요? 타요 말고 창조?
타락.
뒤에서 가르쳐주신다. 앞에서 가르쳐주신다. 창조 타락. 구. 구속.
영생.
아이고, 예, 물어. 예, 잘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영생. 이게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게 창조가 뭐고, 구속에 들으면 다 알아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창조, 구속, 아니,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영생. 하나하나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계를.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모든 세계를. 요번에 TV에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빅뱅. 빅뱅이론. 그걸로 이제 요번에 아주 세계에 아주 물리학계에 빅뱅의 증거를 찾았대요. 이건 뭐 노벨상이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이론으로만 생각되는 건 증거를 찾았대요. 근데 이건 우리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고 빵 하고 이게 생긴 거거든요. 이게 반대는 뭐냐면은 조금씩 생겼다는 거예요. 1억, 10억, 100억 년 전부터 조금씩 진화론처럼 조금 생겼다. 이걸 뒤집는 게 이번에 나온 빅뱅 이론인 거예요. 한순간에 빵!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순간에 확 펼쳐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확 펼쳐진 그 속도로 우주가 이렇게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주는 한도 끝도 없는. 근데 그걸 증거를 찾았대요.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시간과 공간을 한 번에 창조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의 신으로 인간이 만든 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와 오늘 말씀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인간이에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복음이고 그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는 게 복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할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거부감이 생겨날 수 있겠어요. 아예 말도 안 돼. 저절로 생겨났지. 그걸 누가 지었다고. 아 그걸 신이 지었다고. 아예 말도 안 돼.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딱 어긋나기 때문에 이 어긋나니까 애초에 이 신앙의 활주로에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활주로. 활주로에서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쌍 하고 난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아 활주로에 도달도 할 수가 없어요. 믿지를 않으니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부인하니 그러니 그 다음에 타락도 부인되고 구속도 부인되고 영생도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창조가 안 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아 믿을 수 있죠. 아 그분은 참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 뒤에 것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 정말 믿고 싶단 말이에요. 교회 왔어요. 아, 내가 그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럼 설명해 줘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활주로에 들어서는 것처럼 활주로가 펼쳐졌습니다. 예? 비행기가 이제 날려고 활주로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계류장에서 빠져나와서 활주로에 탁 서는 것처럼 바로 창조가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제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아마 세안을 하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대답을 해줘. 여러분도 참 그럴 때 난감하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신학자가 자 그러면 당신 일로 와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서 하늘 위를 가리켰어요. 저기를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이 신학자가 딱 가리킨 곳에 태양이 있었어요. 태양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눈부셔. 아니 어떻게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아 태양 보면 눈 멀어서 안 돼요. 난 태양 못 봐요. 그러니까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 좋은 조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설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해줘도 설득되지. 우리로서는 아, 참 좋은 생각이다 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들에게 창조를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할 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도, 서두에 말한 빅뱅 이론도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존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다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리라고 아무도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으리라고, 이게 이렇게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원리에 의해서 그가 원자탄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천체 물리학이 완성이 됐어요. 가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다 계산해냈어요. 가봐서 계산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부분이 우리가 생각 속에서 품을 수 있고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것은 일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봐야 됩니다. 만져봐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감각으로만 제안한다면 마음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이성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전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각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감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알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은 더 큰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가보지 않은 것을 꿈꾸며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없었던 것을 찾아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이 보는 창조에 관한 거예요. 뭐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말해서 창조에 대한 얘기.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계획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이제 창조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타락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돼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요. 자,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는데, 달려나가는 과정이 뭐 덜컹덜컹하고 또 흔들흔들하고 그리고 또 이 압력이 이제 전해집니다. 막 흔들흔들하고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주도 갈 때도 우리가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비행기의 경험이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가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건 뭐냐 하면 위기를 맞았어요.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모든 지으신 것에 타락이 왔습니다. 그 타락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필요로 하는 희생을 필요로 하는 주님의 그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이 잘못이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희생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이제 발전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에 결국은 활주로에 올라가서 과정하는 이 달려가는 이 모든 과정에 결국은 영생입니다. 이거 구원이에요. 그걸 바라는 사람,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영생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쩌면 그 말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세상이 존재합니다. 당신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생도 좀 받으실래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빨리 달려서 이 비행기가 이 속도를 가져야 그 큰 몸집이 나중에 이제 양력이라는 이게 떠오르는 그 힘을 맞는데 그러지 않고 당신은 지금 여기서 참 사랑받으셔야 돼요. 당신은 여기서 참 귀중한 존재예요.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봐야 되는 영생, 나중에 봐야 되는 구원 그 모든 부분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전벨트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안전벨트 언제 쓰겠어요? 안전벨트. 안전벨트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차
차 탈 때. 아니 근데 안전벨트가 그 의미 있게 된 때가 언제겠어요? 사고 날 때. 사고가 안 난다고 자정을 한다면 안전벨트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안전벨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낀다는 것은 이거는 사고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사는데 에어백을 장착을 할 겁니까? 장착을 하지 않을 겁니까? 저희 차에 운전석은 에어백이 있고 조수석은 에어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늘 예인이가 옆에 타면서 아빠 왜 에어백을 장착을 안 해주셨어요? 맨날 에어백 타령을 해요. 뭐 그래서 아니 사고 안 날 것 같아서 아빠는 또 비싸서 그랬지만 에어백은 언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고가 나서 거기에 부딪혔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어백이 가정하는 거는 사고를 가정하는 거예요. 보험도 사고를 가정하는 겁니다. 사고가 안 나고 어려움이 없는데 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병이 걸렸을 때 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걸 가정하는 게 보험이에요. 낙하산이 가정하는 것은 위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튜브가 가정하는 것은 물에 빠지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안전장치에 가정하는 것은 그것이 일으키는 안 좋은 부분을 가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 괜찮아, 안전벨트 안 매도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이제 정말 사고 났을 때 막 몸이 흔들리고 막 그럴 때 안전벨트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에어백도 또 그래서 터져야만 하는 거고 안전벨트가 터질 때 그게 안전벨트가 얼굴을 탁 보호해줘서 이제 다치지 않는 것이고 낙하산도 그래서 의미가 있고 튜브가 그래서 의미 있고 또 구명조끼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불편하지만 그게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 끝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 우리의 끝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죽어요. 그 죽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에 우리가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걸 딱 보고서 아 그러면 이제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구원이 있는가? 주님이 구원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구원이 있는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로 더하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죄로 더해지냐면 자기들의 죄가 더하여져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시대, 과거 조선시대 혹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역 뭐 예를 들면 외딴섬 원주민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거죠. 거기서 원주민들이 사람 잡아먹은 거 그런 게 이제 죄가 되는 거고 사람을 해친 거 죄가 되는 거고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탐심을 가지고 또 남의 것을 빼앗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죄가 돼서 자기의 죄로 죽고 그런 부분에서 의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여기에 죄가 더하여지게 됩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라고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죄냐 하면은 이 세계를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걸 받지 않는 거부역하는 거부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라고 할 때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과 용서를 우리가 누리려고 할 때 그때 주님과 우리는 구원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받지 않았으면 몰라서 자기 죄로 심판받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이걸 알고 들었는데도 이걸 거부하게 되면 거기서 적대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리고 그 적대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반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러시아에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러시아에 이제 뭐 귀속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크라이나에 소속됐었는데 이 크림반도가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반항을 하니까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거부하고 그걸 싫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대적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노아라는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저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또 구원에 관해서 또 의미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속에 뭐가 비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노아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날 영화로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그저 가십거리나 혹은 호기심에 그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전에 노아의 홍수로 한번 세상이 멸망했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상을 멸망시키실 일을 작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노아가 그냥 단지 이야기로, 허구로,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제2의 심판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죽음이고 뭐 우주적으로는 또 종말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때가 되면 여름이 오고 때가 되면 가을이 오고 때가 되면 겨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시간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서 그래서 날씨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언젠가 닥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그래서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고 따를 때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이 싫어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끌려가는 것이냐의 차이.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종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미리 준비하고 아 우리가 죽을 사람이야. 우리가 언젠가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하면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는 것으로 속력을 얻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하면 점차 다가가게 돼요. 점차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끝에 다다르게 되면 활주로의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이걸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을 거야. 우리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타락 속에서 주님의 희생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타락을 얘기한다는 게 뭐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면을 받는 거지 내가 의인이면 사면이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내가 그냥 아주 당연하게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처음에 비행기를 탔을 때 참 감동이 있었어요. 참 너무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해요. 내가 언제 처음 비행기를 탔냐 하면 신혼여행할 때, 제주도 신혼여행할 때 그때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서 네, 처음에 아주 몸이 덜컹 거릴 정도로 이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흔들립니다. 막 차체가 흔들려요. 뭐 그 다음에는 그게 뭐 크게 이 뭐 무섭거나 그러지 않는데 맨 처음에는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시속 막 200, 300, 400, 뭐 500까지도 올라간다는데 막 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어요. 자동차나 뭐나 기차나 그냥 천천히. 근데 이건 뭐 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옆으로 지나가는 게 안 보여요. 흔들거려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난짝 올라가더라. 정말 아주 가볍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막 흔들리고 괴롭던 그런 어떤 이 긴장들이 어느 순간에 탁 해소가 되는 거예요. 붕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이 안 생겨요.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우리를 꽉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죄인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 내가 이런데,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닐까, 막 흔들흔들거리고, 아, 다시 좀 멈추고 싶다, 아,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좀 더 견뎌내면, 그래도, 이걸 통해 구원을 주실 거야, 이걸 통해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해내고, 그 과정을 딱 견뎌내면, 구속이 찾아와요. 하나님, 탁 붙들으세요. 나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내가 딴 데 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늙어 죽지 않으려고 할 수도 없고 혹은 다른 신을 믿을 수도 없고 아, 이 하나님밖에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라고 꽉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 우리 평상시에 구속 언제 씁니까? 구속. 범죄자한테 쓰잖아요. 범죄. 구속됐다. 그 구속됐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구속됐어요. 안 좋은 표현이죠. 연행됐단 말이에요. 수갑 채웠단 말이에요. 예? 포승줄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그 표현이 여기서 쓰여지는 데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꽉 잡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꽉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행과 충만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넌 이제 내가 절대 놓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다. 내가 아무한테도 내가 너를 뺏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 큰 비행기가 그 힘이 엄청난지 그게 위로 올리는 그 양력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달려나가는 추진력이 예, 떠오르는 힘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예, 창공으로 그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그냥 뭐 기준기로 들어 올린다면. 그리고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들어 올리는 걸 몇 미터나 들어 올릴 수 있겠어요. 못 들어 올려요. 그러나 이건 날아오르는 이 양력은 이걸 계속 올린다는 거죠.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27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 앞서 나가는 것이지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또 맞이하고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 그런 다음에 이제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곳에서 하나님은 창조 타락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상급과 권세. 영생은 상급과 권세를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영생 동안 뭘 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따는 당상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뭘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로는 배우고 있고 때로는 알아가고 있고, 이 후에 배울 게 아니에요. 지금 배워야 돼요. 지금 배워서 이후에 쓰는 거예요. 그때 배워서 그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배워서 이후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진실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러한 네 가지 의미를 생각할 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다면,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세요? 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교인, 비교인.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야 이제 초에 이게 돼야 연결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상태가 어떤지. 아, 이 사람이 교회를 가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안 믿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또 안 좋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상태에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 자신을 느끼지 않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끝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주를 영접하는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본 거예요. 창조. 자,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창조. 따라해봅시다. 창조.
창조.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시고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그럼 이제 활주를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 타락. 따라해보세요. 타락.
타락.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과 용서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희생과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아,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아, 우리가 죄인이었군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군요. 아, 그분이 그걸 우리에게 해주셨군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속. 따라해보세요. 구속.
구속.
성령 하나님이 당신에게 동행과 충만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거. 그럼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
영생.
영생의 의미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급과 권세를 내려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 올라서서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오면 안 되죠. 조금 떴는데 다시 내려오면 안 되죠. 올라가서 계속 나가야죠. 목표가 계속 돌아가야죠. 네, 예, 나타나야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자, 그럼 우리 교회 와서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가까운 교회 한번 나가시겠습니까? 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계속 열심히 다녀보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도 많이 해봐야 돼요. 뭐 백날 들어도 안 해보면 중단돼요. 여러분 뭐 뭘 배워도 그렇지만 해보지 않으면 다 사라져요. 뭐 요리하는 법 해봐야 돼요. 또 피아노 치는 법 해봐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해봐야 돼요. 해보면 그래, 창조라고 했지, 타락이라고 했지, 구속을 전하지, 영생을 말하지, 얘기를 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을 잘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눠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다 그리스도의 수도관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처소에 잘 전달되고, 우리끼리도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전달되고 우리가 그 영생을 향해 나아갑시다.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은혜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간직하며, 또 우리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들이 살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또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또 이웃과 그리고 친척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고 의지하고 또 이 복음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